아무리 나이가 많은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새벽잠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막상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첫 번째 고비가 늘 목요일 아침에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붙잡는 거, 마치 기도의 생명줄처럼 붙잡는 거. 사실 이거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그 생명줄이지만은, 이 생명줄 놓치면은 죽는 줄 알고, 마치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창조의 사건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몇만 년이 되고 몇천만 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든 지구의 구조나 지구의 역사를 노아 홍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아틀란틱 시리라라는 전설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바닷속에 동부 대서양 쪽에 있지 않을까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도시 이야기는 헛된 소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소돔성, 고모라성 다 발견되었고 발굴했었습니다. 성경책에 나온 소돔성과 고모라성,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말하면 적어도 3500년 전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셨고 불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돔성은 지금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 조카 살고 있는 소돔성 있지? 예, 나 그거 심판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보아줄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이 이 도성에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니야, 찾아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만은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봐주려고 했었지만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고야 말았습니다. 땅에서 불이 솟구쳐 올라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성은 불바다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던 그 도시는 결국은 모래더미 속에 묻히고 말았고, 100년 전에 그 소돔성은 확실하게 발굴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 이 세상만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인류 문명의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AI라는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그저께 신문 보니까 물었어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너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지식을 이길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로봇,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인간 같은 기계, 그 기계가 대답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인간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을 쌓아놓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채촉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고. 왜 악을 보고 그냥 두고 계시느냐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성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소돔성의 심판을 사실은 미룰 수 있는 구실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기도입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 연약한 자의 탄식과 한숨의 소리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못난 자의, 불쌍한 자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푸념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붙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 세상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 땅의 성도의 기도란 그 기도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지연하기도 하고 그 기도 때문에 구원할 자를 구원해서 롯을 건지시기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땅을 사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위대한 시간입니다. 기도란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의 창고는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까닭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그리고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라고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혼란만 일으켜지는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쌓여져 있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기도로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통로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청해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치료의 신비함. 너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도다. 우리는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치료의 제목들, 치료의 재료들, 치료의 모든 응답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능력이, 치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루시라는 한 여인이 새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는 붙쫓아서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어요. 깜짝 놀랐네. 잠이 왔다 갔다 하니 그래서 그런가? 아니, 붙여졌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시는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루시라는 이 젊은 가부가, 젊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껌딱지처럼 붙어있다고, 그렇게 따라왔던 이 룻과 나오미,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 19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왔었다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안 와도 됐다는 이야기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안 가도 그냥 유대 땅에 들어와도 괜찮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이 주저하고 망설일 수도 있었고, 돌아오는 길이 멋쩍을 수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왕 작정한 마음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왕 결심한 기도의 시작, 끝까지, 마지막까지, 베들레헴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응답을 받는 그 자리까지 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더냐? 이때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부르라고. 기쁨의 여자, 나 그 기쁨이 있었지만은 나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여자이며 나는 슬픈 여자라고, 쓴 뿌리가 올라오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오는 여인이 그런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라가 어떤 뜻인지를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었다라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땅이 마라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쓴 물이기 때문에, 마치 독을 마시는 것처럼 쓴 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3일째 되는 날 얼마나 목이 말랐을 텐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아, 인간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홍해 바다를 기적 속에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이 물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아니 금방 쉽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기보다가,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보다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라고. 아무 나무 가지 꺾어서 던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인다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손에 잡히는 거 있다고 적당한 거 버려도 되는 거 아깝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길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저것 말고 이거. 너는 이걸 소중히 여기지? 근데 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그거 나에게 맡겨봐. 우리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아까운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꺾어가지고 물속에 던지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꺾는다고 다 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많이 있죠. 원하지 않는 마실 수 없는 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게 있다고요. 너 그거 해결하라고. 너 그거 포기하라고. 너 그거 버리라고. 주차하고 저 방에 들어오는 그 길에 그 짧은 길이지만은 장미나무가 다섯 장미나무가 있는데 활짝 필 때는 천 개 가까이 되는 장미꽃 송이가 맺혀져요. 다 일일이 못 카운트 해봤지만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야, 우리 교인들 하나씩 다 줘도 되길 만큼 많이 맺혀요. 근데 언젠가 한번 한국 다녀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꽃송이들이 얼마나 손가락보다도 작게 맺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작게 보이고 보기도 싫게 보이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장미꽃이 환하게 피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는 그 장미나무 속에 넝쿨이 또는 잡초들이 옆에 엉켜져 있을 때라고. 우연히 그것을 찾아보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나가지고 그 장미나무에 있는 그 그루터기들 그 넝쿨들을 잘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환하게 손가락만 했던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던 이 장미꽃들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환하게 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 그거 집어넣는 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게 있다고요. 그거 잘라버리라고. 그리고는 그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엎드렸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무가지 내가 지시하는 그 가지를 꺾으라고 그래서 넣으라고. 그 물이 달아졌고 달아진 그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자리 그 마라가 엘림이 되었던 사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한 손으로 이 땅을 떠났었지만은 나는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고 풍족한 손이었고 죽을 만큼 고생이 하는 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오기로 객기로 인생 오기 부리다가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 쓸데없이 객기 부리다가 기분 나빠서 객기 부리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오기 부리다가 얘기 아니면 교회 없느냐라고 더 좋은 건 없느냐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나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리고 그들은 그 나오미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풍족한 손으로 떠났던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나 이렇게 몰골이 쓴 인생처럼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빈손을 원하시고 계시고 빈손을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훈련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오미. 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처럼 패배자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날 돌아온 나오미를 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 새로운 그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 여인이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신비로운 사건이죠. 룻기 속에서 나타나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그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아픔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실은 그를 괴롭게 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 말 속에 나 전능자 앞에 돌아왔으니 전능자 앞에 나의 삶을 맡긴다고. 뺏어간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샤다이, Almighty God, God Almighty, Omnipotence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나는 너에게 언제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니냐. 지금 너의 나이가 90세라고 너의 나이가 99세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냐. 전능하신 자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 속에서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고 소유한 것도 많았지만 뺏긴 것도 많았고 얻은 것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예, 이스라엘입니다. 너 내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일부러 쳐주는 줄 알고 있지. 그때 분이엘의 아침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나오미라는 이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실패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성공하는 것도 성공한다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그 전능하신 자가 지금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이야기가 2장부터 나타나는 룻기로 변하게 되는데요. 펜실베니아 단강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휴스턴에 있는 요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화예요. 한 직원이 냉동칸에 고장난 것을 수리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이 되어서 온 그 기차에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냉동 기차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린 채로 모두가 퇴근했고 이 사람은 그걸 하다가 그 고치다가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나오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문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긴장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냉동실에 있다가 나는 틀림없이 얼어 죽고 말 거야. 밤이 새도록 목소리를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그 기착한 문을 두들겼지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바닥에 뼈가 으스러졌고 그 손바닥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이 따라서 깨어질 만큼 피가 엉켜있을 만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긁었습니다. 근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피가 올라오도록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만은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소리쳤지만은 그는 그날 밤 그렇게 냉동실에 갇히고 말았고 다음날 누군가의 직원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쭈그려서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부검 결과 동사였습니다. 동사,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냉동칸의 온도는 일반 온도보다가 조금 낮을 뿐이었고 보통보다가 얼어 죽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냉동칸의 온도계는 온도는 고장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싸워봐야 대답 없는, 불러봐야 대답 없는, 두들겨봐야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손톱이 깨어지도록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시간이 끝나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다치고 맙니다. 불러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TV 채널 요즘 보고 싶은 TV 채널만 보잖아요. 아니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듣고 싶은 방송만 보잖아요. 듣고 싶은 뉴스만 보잖아요. 그것도 알람 장치 해놓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 시간 됐다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알람을 맞추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채널을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길이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추는 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전능하신 자의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봐야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두들겨봐야 피가 날 뿐임 뼈가 부스러지겠지만은 대답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우리에게 전능자가 아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자리들이 되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일어나 봐요. 찬양 한번 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할 일은